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살기도 바쁜 시대다 보니까
자식이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라든지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고 할까?
애기를 낳아봐도 뭐 집 관계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줘야만이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아무리 육아휴직 기간이 있고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남자만큼은 이렇게 많이 일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죠. 0.7명대가 무너진 합계 출산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 속속 우리 함께해 주시는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 합계 출산율. 이 수치가 예상을 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2023년 출생 사망 통계 그리고 지난 4분기 통계치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 분이 얼마만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0.72명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0.72명이면은 그 전년도인 2022년 네. 같은 경우가 0.78명이었는데 이것보다 0.06명이 낮아진 수치이고
더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건 알았지만 뭐랄까 폭도 되게 크고 속도도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거죠.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수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약간 둔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0명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는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한 명이 한 명도 안 나? 그럼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자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리고 뭐 0.98도 아니고 조만간에 이제 0.7도 이제 약간 위태위태한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사실 2016년까지 그러니까 2016년이면 사실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통계치로는 이제 7년 전 상황이 네. 되는 건데 1.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뭐 아주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2017년에 1.05명을 끝으로 이제 1명대가 끝이 나고 2018년부터 0.98명 그리고 2년마다 소수점 한 자릿수 그러니까 0.987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0.72명이면 거의 0.7명인 셈인데 그럼 올해는 이제 0.6명대로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상 이미 0.6명대로 진입 한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인 게 그러니까 통계청이 이제 그 인구에 대해서 수치를 집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해서 미리
맞아,
이제
네.
전에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게 그 모아가지고 시간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시점의 통계치는 그로부터 몇 달 정도 지나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지난해 말에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이 될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2월 말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두 달 사이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추이를
네.
좀 봐야 되는데 아 역시나 그 추이에 크게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네.
이번에 발표자였던 그 통계청 이명일 인구동향과장이 2023년보다는 출산율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전망한 게 0.68이었는데 그 부분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상
네.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연간 수치로 이제 0.72명이고 이제 연간 수치 0.68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0.6명대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수치가 나왔는데
네, 네.
이게 0.65명이 나왔어요. 0.6대 후반도 아니고 0.6대 중반까지 이미 떨어졌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출산율이 연초에 높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에는 좀 많이 빠지는
네, 네,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0.6 5명이 한 방에 나왔다는 거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도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수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분기상으로는 0.6명 시대가 왔고
네.
이제 연 기준으로 했을 때도 0.6명 시대가 이제 올 거다 진행되고
네.
있다 이 얘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출산율 하락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고 외신들도 많이 다룬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보면은 그 외신들이 다루는 이유가 그 나라들도 지금 저출산
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주로 이제 이런 수치들을 외국하고 비교하다 보면 흔히 이제 OECD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협력 개발 기구가 이게 우리랑 좀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약간 선진국들 같은 뉘앙스를 준 나라들이어서
네.
이게 뭐 각국 데이터다 보니까 2023년치는 아직 없고요.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38개 회원국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으로 1.58명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0.81명이었으니까 두 배죠. 뭐. 예. 아. 절반 수준인 셈이었고. 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3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 꼴찌가 됐는데 그 후로 그 통계상 2021년까지만 나왔지만 9년 연속 그리고 뭐 사실상 2023년까지 11년 연속이라고 봐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유일하게 영명대 국가 그래서 계속 그
유일한 다들, 영명대 네. 국가
1명대 중반 정도 뭐 네. 많이 힘든 나라들도 1.3명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하고 2021년 10년 사이의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0.43명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감소폭이 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 0.5명이 줄어들었고 뉴질랜드도 0.45명이 줄어들었고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감소폭이 더 큰데 근데 그게 사실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멕시코는 지금 1.82명이에요.
아.
우리나라보다 이미 한 명 이상 많은 그러네요. 많이 낳고 있는 상태고 네. 뉴질랜드도 1.64명,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이 되고 물론 뭐 그러면 아니 멕시코랑 뉴질랜드는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도 네. 마이너스 0.38명 그다음에 핀란드, 코스타리카 뭐 이런 데도 마이너스 0.37명 뭐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네, 터키도 네. 0.35명 노르웨이 0.33명, 뭐 아일랜드 0.31명 감소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들은 여전히 1명대 중반의 안팎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소폭이라 해도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감소폭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쉽게 말하면 뭐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외부 충격을 쾅 받은 거고 그 사람들 어른들이 충격을 받은 거라서 이제 충격을 느끼는 감도가 좀 다르지 않나 뭐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10년째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회 현상들이 이제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뭐
같아요.
나타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구 문제는 예견된 미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딱 그 해에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적은 수의 아이들이 계속 이제 자라면서 우리 사회가 맞게 될 미래 좀 보면은. 줄어든 속도 엄청 빠른데 알면서도 우리가 10년째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저출생 문제들을 쭉 보면 이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겠죠. 먼저 이제 아기 숫자하고 관련 있는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 병원들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도심에 살고 있으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구로 가야 이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 시골도 아니고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서울도 요즘은 좀 많이 줄었죠.
네.
산부인과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애가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린이집 가야죠.
그렇죠.
어린이집도 2018년에 13,500여 곳 정도가 됐는데 2022년에 9,720여 곳 정도로 한 3,800 곳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4년 정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년 정도 됐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5곳 중에 한 곳이 사라졌다. 그런 거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소규모로 이렇게 보육하는
그쵸.
데 있잖아요.
네.
여기는 18,000개 정도가 됐는데 12,0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죠.
네.
3분의 1 가까이가.
그래서 이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아까도 나왔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가는 이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8년이 되면 2022년 대비 31.8%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원생응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 예. 이미 작년에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면적만 봐면 되게 조그만데.
그렇죠. 네. 네. 절반을 넘었습니다. 왜냐? 지역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이탈이 이미 시작이 됐고
네.
거의 99.4%의 미달 학과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N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네. 대학에 관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대가 더 이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학 다음에 이제 남자대 같은 경우 군대
K대가 이제 예. K대입니다. 군대. 예. 뭐 좀 라떼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1998년에 갔습니다만 병력 자원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출산 아이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금
네.
50만 명 이제 네. 유지하고 있고요. 50만 명을 거의 간당간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2년 뒤면은 40만 명대로 내려올 거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2039년이 되면 40만 명 유지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네요.
30만 명대로 내려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력이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을 징병 또는 모병을 해야 되는데 네. 나라의 기반이 그쵸. 약해지게 되고요. 네.
아이들 낳으라고 하는 출생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도 예산 깎일 수밖에 없고
돈을 못 쓰는 악순환 돈이 없어져요.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베이비 부모들 인구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이 낳은 세대들 저희 같은 이제 베이비 부모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은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 고령자들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재정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지금 이 출산율 높이는데 목매는 거 이건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상 폭탄은 어디서 터지냐 고령화에서 터집니다.
그러네요. 네. 네.
고령화 추세를 잘 보고 이것도 현실적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같은 것도 고령화 추세를 보면 거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의사 반대에 부딪히고 뭐 이것저것 하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이제 터져가지고 또 그것도 갑작스럽게 2천 명을 늘린다.
네.
근데 의사들도 저기 키우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의대 6년에 인턴 내지 5년 하면 11년이 걸리는데 그때 이제 가면은 그때는 이미 인구가 거의 네. 이제 절벽 상태로 떨어져서 그때는 의료 수요가 그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볼 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미루면 어떤 상황이 터지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라고 예견된 미래는 이미 미래는 예견이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사실은 거의 우선순위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빨리빨리 이런 좀 합의를 도출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왜 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우울하단 말이에요. 네. 곧 망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가난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한동안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제목이 우리 뭐 몇 년 동안 뭐 백몇십조로 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저희 같은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걱정할 정도면 뭐 나라는 왜 몰라, 정부는 왜 몰라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집중 이라든지 역량을 어디에 배분할 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OECD 이제 회원국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주로 이제 하락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우리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다. 근데 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아까 출산율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만 살펴봤을 때 체코 같은 나라는 0.4명이나 높아졌고. 오. 헝가리도 0.35명, 라트비아 0.24명 이렇게 높아졌는데 체코나 헝가리, 라트비아 여기는 뭐 유럽 동북부 아니야. 동부나 북부잖아.
네.
독일도 네. 그 기간 동안 0.19명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사실은 유럽의 뭐 경제기관차 이런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렇죠. 경제규모 네. 제일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뚱이가 제일 무거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다라는 그러네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심지어 독일은 90년에 통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동독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출산율이 0명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확 찌그러든 데다가 그거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엄청 부침을 겪는 바람에 그동안 한 13년, 2003년 정도까지는 인구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1.58명까지 높인 거예요. 1.3명대 초반이었다가. 그럼 어떻게 올라갔느냐. 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공공가족복지 지출 예산,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서 이제 이거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대비 말고 GDP 대비,
아~
국가 총생산 대비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이 얼마였냐면
네.
3.7%예요. 전체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3.7%를 여기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네. EU가 평균적으로 이게 되게 높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EU 평균이 그 당시에 2.56%.
이거보다
1% 네. 이상 높아 1%포인트 높았고 OECD 평균 당연히 더 낮죠.
네.
그 당시 2.29.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냐 하면 1.6%. 독일 절반이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다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네요. 출산율을 놓고 보면 이거를 우리 3, 4, 5%를 투입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다 넣느냐. 아까 이제 쭉 장기석 기자 말씀하신 것 중에 유치원 육아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서울에 무슨 뭐 공립 유치원 넣기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그쵸. 막 난리 나고 뭐 설명회 들으러 가고 부모님들 대기표 순번 뽑고 막 추첨되면 막 만세 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없앴습니다. 어떻게 없앴냐면 킨더가르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치원이잖아요. 네. 만 3세 이상 되는 아이들 들어가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들어간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시설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아예 자리를 보장해줘요.
네.
얘는 어느 지역 어디 태어났어? 그럼 여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아예 그런 분란이 없게 해서 보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줄이고
네.
그다음에 아동 수당 같은 경우도 뭐 얘가 몇째인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아.
250유로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수당 다 기타 수당도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 늘리고 육아휴직 늘리고 아이들 뭐 집에 오는 시간에 뭐 퇴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연근무도 하게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경력 단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것과 약간 뭐 아니 독일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더 높이 놀린 나라가 체코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우리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급여를 받았을 때 내가 기존에 받던 월급의 얼마까지 대체가 가능하느냐 이건 진짜 대단하다고 제가 저도 찾아보면 느낀 게 88.2%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네. 월급의 90% 네. 가까이를 보장을 해줘요.
육아휴직 해도 뭐 소득에 걱정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도 육아휴직 가야지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텐데 그럼 이게 사내의 눈치 싸움이 또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걸 없앴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아이를 낳으면 3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해 줘요.
아, 3년이면은 네. 애가 웬만하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엄마가 한 번, 아빠가
그렇죠.
한 번.
그 6년을 할 수 있는 네. 최장.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걸 약간 슬픈 현실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율이 얼마냐? 44.6%예요.
그것도 많이 올라간 네. 거잖아요.
체코의 네. 절반 수준인데 그게 체코의. 전체 월급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체코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더 부러운 부분이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소득대체 이런 거랑 또 무관하게 9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그냥 원격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저 애 때문에 애 뭐 통학 때문에 이러면 그러세요? 집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헝가리에도 많이 올라가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재미있습니다. 출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만 제출하면 그냥 4천만 원을 평생 무이자로 그 자리에서 제출해줘요.
계획만 있어도요?
예, 계획만 있어도.
그리고 또
예, 죽을 때까지 안 갚다가 그냥 쓰다가 나중에 이제 뭐 죽으면 유산 정리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되게 얼토당토한 것 같아도 지금 상황에선 그런 정책이 필요한 네, 순간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돈만 주냐? 집도 줍니다. 주택 지원해주고 보호행동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플랜까지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팍팍팍 지원을 해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나라가 여기는 저기 학교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네.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3명입니다. 3명.
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네. 3명이요?
네. 3명. 네. 2021년도에도 학교 출산율이 3명이었고 2011년도에도 3명이었어요. 계속 3명인 나라가.
독보적으로 많은데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예전에 홀로코스트 네. 상흔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가 다 적대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전쟁
네.
일으키고 나면은 막 저 멀리 있는 미국한테 손 뻗고 이러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별난이 생겨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나라야. 우리는 정말 아이 열심히 낳아야 돼.
항상 위기감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유대교, 네. 특히 유대교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고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있는 그래서 뭐 남자들 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종파들이 거기는 뭐 출산율이 6명.
엄청 낮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자들 여자들 구분 없이 다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대리모 출산 지원 같은 걸 엄청나게 해가지고 낳는 사람만 많이 낳아 이게 아니라 못 낳? 그러면 우리가 엄청 도와줄게. 그다음에 난임 치료 같은 거 하면은. 휴가를 그냥 다 유급으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제도적 지원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크게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네. 전남 강진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학교 출산율 이번에 통계치 나온 거 보니까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네요.
예, OECD 수준이 네. 된 거예요. 네, 네, 여기는 네. 어떻게 됐냐. 이게 2022년에 0.89명이었는데
2022년에 0.89명인데 지금 1.49가 됐다고요?
네, 1.47이 됐죠. 한 방에 네. 그냥 60%가 급증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제 이거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육아 지원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뭘 중시하냐면 보육 낳는 거 다 지원을 해줍니다. 방점이 그냥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일단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낳으면 사실 지원금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나오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기초지자체 여기 광진군에서 직접 줍니다. 얼마를 주냐면 만 7세까지 6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거 있고 전남도에서 예, 전라남도에서 네.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광진군에서 주는 것까지 주고. 하니까 두 아이 키우면은 월에 210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럼 아이 밑으로 이때까지 돈이 들어가 예. 따로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 네. 그냥 굉장히 막 여유 있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뭐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본인이 다니던 직장의 월급보다는 못할 수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두 아이에 200만 원 정도면은 사실 낮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유럽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높을 수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육아지원센터 통해서 공동육아카페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대단해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이후에는 돌보미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낮에 여유가 돼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애들도 같이 놀아게 이렇게 해주고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돌보기가 편하잖아요. 네네. 집에 있는 것보다. 하다가 이제 뭐 퇴근하실 시간 됐네 집에 가자라고 할 때쯤부터는 이제 전문 돌보미가 들어가서 봐주기 때문에 네. 저녁까지 일을 해도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같은 경우도 154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산후조리원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간 분들한테 또 지역 화폐 1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현금성 그다음에 그 외에 제도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장난감 이런 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군에서 아예 그냥 1개월씩 대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현금성에 대한 아이들 뭐 지원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거 굉장히 만족도를 네. 느끼시는가를 강진군이 양육수당을 처음 만든 지 1년 지난 작년 9월에 혜택을 받은 부모 169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66.4%가 이 육아수당이 출산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일단 이 따로 더 들어온 60만 원 이게 네.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예 더 낫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더 낳고 싶다라고 답을 한 것도 실제로 49.4%. 그러니까 아이 한 낳은 가정 중에 절반 가까이가 아, 이 동네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역 없이 다 쏟아붓지 않으면 이거 턴백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출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민 정책하고 믹스가 돼야 이게 효과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이제 단일 민족 국가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더 배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민 문제를 어떻게 좀 할 거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또 아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출산율 반등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강진군 같은 경우도 다문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쵸.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보면은 사실 이건 이민 문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 10년 동안 몇 조원을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랐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니까 굉장히 극히 미비했고 또 너무 다방면이 아니었고 너무 좀 한 부분에 집중돼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진짜 재앙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다방면에 그리고 여러 정말 실제로 육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전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앞으로 좀 진짜로 내년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